야, 샬롬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왜제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예.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람 모두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충실한 사랑, 믿음직한 사랑이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과 므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3절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7절에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때에,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총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총은 단순한 동정이나 경제적인 혜택을 좀더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성경에 한 25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우리 글에 보면 은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 글에 보면 은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단어들이 한 헤세드인데 어디에서는 은총, 어디에서는 은혜, 어디에서는 인애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것은 이한 단어를 설명해 주는, 이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친절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서양문 아시죠? 결혼 서양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맹세, 이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또 친밀하고, 또 그를 갈망하고, 거기에 변함없고 충실하고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헤세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고 견디고 끝까지 추적해서 완성하는 그러한 사랑, 이것을 오늘 성경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변함없고 고귀한 이 은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 집에 남은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 집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므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종이 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바가 다윗 앞에 와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그가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므비보셋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쫄뚝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발다 저는 쫄뚝발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의 가장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 길보아 전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나가서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합니까? 사울 왕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함을 인하여서 요모가 그 당시 때 5살 난이 므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은 단순하게 블레셋 병사들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패한과 동시에 누가 그 시대의 패권을 잡냐면 바로 이 다윗 왕이 패권을 잡습니다. 다윗왕이 패권을 잡으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왕의 그 병사들을 통하여서 누가 죽어요? 아브넬과 같은 사울의 가장 유명한 군대 장관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부하들이 숙청되는 것들을 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삼촌 이스보셋이 다윗을 피하여서 기브온족 속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러한 모든 이 뿔뿔이 흩어지고 망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유모가 급히 서둘러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 아마 이렇게 높은 데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높은 데서 굴렸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에 이 5살 난 어린 아이의 두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었습니다. 아마 내가 사울의 손자입니다. 내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구에게 가서 한번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그 숨어 사는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의 정체를 한번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온전하게 부서진 쩔뚝발이의 신세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로드발에 숨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발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목초가 없는 것. 예, 목초가 없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척박한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목초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살 수 없죠. 짐승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유목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회 가운데에 배척되어지고 또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므비보셋이 숨었어요. 20년의 시간을 거기서 쓸쓸하고 어둡고 답답한 운명의 사람으로 므비보셋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므비보셋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므비보셋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므비보셋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 므비보셋은 이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는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초가 없는 것, 로드발에서 그가 앉은뱅이로, 전은자로, 불구자로 그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므비보셋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 한번 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인생의 척박하고 쓸쓸한 이곳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그 은총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앉은뱅이는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므비보셋을 찾으시듯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다윗이 므비보셋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이 로드발에 보내서 거기에 숨어있는 므비보셋을 찾아서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 서 있는 이 므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외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눈에 므비보셋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20년을 숨어서 살았으니까 그의 몰골이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어쩌면 그의 모습이 죽은 개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달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이 왕이 나를 왜 찾았을까? 내 할아버지 사울과 원수였고 또 이 사울의 군대 장관과 모든 부사들을 다 파해서 경멸시켰던 사람인데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 앞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자기 앞에 와 있고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무비버섯을 안타까워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이 처량하고 불쌍한 무비버섯을 바라보면서 결코 죽은 개같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누가 보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비 요나단. 그의 눈을 볼 때에 그의 머리숱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처량하고 깨어진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죽은 개 같은 무비버섯을 보지 않고 그의 아비 요나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이 자의 연약함 속에 깨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때로는 우리의 수치심 속에, 우리의 죄책감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식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 행실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죽은 개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지언정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서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본질은 안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에 위험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운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말하는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뭔가 모르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입을 막게 하고 그 두려움이 적정하게 나의 행실과 태도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나올 때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한 탕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비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초리가 아니었습니다. 매가 아니었습니다. 호적을 파 이놈아! 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비난하는 손가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나 지켜보다가 그 아들이 보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얼굴을 어긋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저와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떠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의 품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에게, 다윗이 이 므이보셋에게 들려주는 은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의 구체적인 은총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므이보셋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종들도 붙여줬어요. 종들도 붙여주면서 주인을 섬기게 했고 주인의 집에 그 양식을 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반복해서 확증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확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그를 대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말해주고 이제 지키면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가서도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말을 하고 종들에게도 말을 하고 반복해서 이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므이보셋은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왕자가 아니고서는 먹지 못하죠. 이 므이보셋은 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므이보셋을 생각하면서 이 므이보셋은 결코 왕의 식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 압살롬이나 그리고 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출중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세련되고 멋있고 그 훌륭한 왕들, 왕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 어쩌면요 므이보셋의 모습은 반맛 떨어지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형편없었고요. 이 므이보셋을 왕실에 두려면요 여러분 많은 대가 지불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수행하는 사람을 붙여야 했을 것이에요. 그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평생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다윗은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황교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황교진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요, 아침마당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침마당의 이야기에 황상선 변호사가 그때 나왔더라고요. 변호사 나오고 몇몇 정신과 의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패널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이 주제들이 막 이렇게 한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다가 늙는 것도 서럽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연예인이 이제 푸념투로 김병희 효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김병희 효자 없다 그러니까 이금희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김병희 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황교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모니터를 보고 있었을 때는 딱 한 1분 조금 넘는 그 동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와 그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예요. 황 씨 어머니는 1997년도에 지금부터 약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졸지에 바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황 씨는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심지어는 딸들도 여럿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들도 힘들어서 다 포기한 그 어머니를 그는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병원도 아닌 집에서 친히 그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화면에서는 그 황 씨가 어머니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마에 얼굴에 뺨에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이 수건을 가지고 이 머리와 목과 이런 가슴 같은 데를 갖다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인공호흡기 이렇게 가지고 얘 가래가 계속 끼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서 그르르르르 끓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넣을 때마다 엄마가 숨을 좀 더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 가족 사진을 가져오면서 최근에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 것 같아요. 손주가 낳았는데 손주가 아마 이게 돌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의 눈앞에 보여주면서, 엄마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주면서 아들 누구다고, 이쁘지, 많이 컸지, 빨리 일어나서 이 아들 봐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눈이 쭉 연결되는 그 벽 지점에다가 그 사진을 갖다가 딱 붙여놓는 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숭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요.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좋은 집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축학과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해 이제 어머님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위하여서 좋은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하여서 간병하고 돌보는 일을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쓰러졌다면 우리 어머니는 이보다 더욱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보았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에게 드리는 이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결코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몸은 여기 있지만 그 영혼은 소풍 중입니다. 소풍 가면 언젠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소풍 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는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한 다음에 빨리 교회 와서 찾아봤어요. 황교진 막 찾아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소풍이 끝나는 날까지 지난 13년의 그 긴 순간을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 어머니를 기다리며 섬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추적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히 이뤄내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저의 수첩 제일 앞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기도하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저와 같은 오늘의 무위보살과 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더욱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에게는 두 발을 저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메마른 땅, 풀이 없는 로드발 같은 곳에 숨어있는 그런 핸디캡을 스스로 갖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6개월 정도를 기도하면서 제가 그 친구와 겨우 전화로 통화 한번 했습니다. 아직 그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찾아오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이 상에서 먹자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그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늘이면 올 수 있을까? 내일이면 주님 앞에 올 수 있을까? 어쩌면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제 원 플러스 원 대상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여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상에 앉으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효용 가치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쓸모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상에 어울릴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에 항상 앉아있을 것을 우리가 결정하십시다. 다른 상에 앉지 않으리라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이나 우리의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상에 앉으십시다. 그 상은 안전한 곳이고 그 상은 바로 오늘의 무위보세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저는 이 앉은뱅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며 숨으며 하나님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고 내 사랑은 안전한 곳이니 내게 나오라, 내 상에 와서 앉아 먹으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불쌍한 당신의 잃어버린 무위보셋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찾고 찾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정말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달려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또 담임 목사님 휴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비보셋같이 청년이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맞추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 맞게 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뛰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좋은 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충분한 영혼의 쉼이 있게 하시고 육체의 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돌아오셔서 힘을 다해 주를 위해 귀하게 목양에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